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온전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자원으로 삼아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자원으로 삼아서 아름답게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이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이들이 나타내 보였던 현상들, 이것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경험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꼭지로 정리해드렸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놀랍게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때로 잘못 살았던 우리의 연약과 부족, 모든 좀 모자란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다시 뜨겁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됨. 그 회개의 자리, 눈물 쏟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는 회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앞날의 자원으로 삼게 됨.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간직하고 그 은혜를 앞날의 자원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꼭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됨. 예, 놀랍게도 회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올곧게, 건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이 10장 전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요. 회개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복하고 다시 한번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돼요. 이게 성도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전체를 좀 짧게 스케치하듯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회개를 넘어 결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0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독했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27절까지 나옵니다. 읽다가 지치실 것 같아서 제가 8절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름이 나와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근데 이 임봉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즘 우리가 실생활,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뭐 임봉한다 뭐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명했다는 뜻입니다. 서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러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들이 일종의 서약문을 만듭니다. 거기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장의 27절까지 그 이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있습니다. 전장 9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마지막이 긴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의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종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살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벌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황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여하튼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의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
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소산을 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가축을 그들이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9장 마지막 절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문서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걸 견고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리더십들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무엇하나이다? 임봉하나이다. 서명하였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장 1절로 넘어와서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쭉쭉쭉쭉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이 흐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백성의 리더십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 레위인, 또 리더십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이 이제 10장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읽다가 흠칫흠칫 놀라신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한 꼭지 설명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 통독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성막을 만들 때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늑의 꿈, 배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런 거 뭐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마 이런 얘기를 읽어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광대하시지만 무한히 디테일하세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위기고 또 하나의 위기는 여하튼 성경은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족보도 엄청 나오고요. 그래서 이름을 보다가 또 족보를 읽다가 건너뛸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저도 건너뜁니다. 여러분 죄책감 주여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쉽게 네, 역대기에 보면 뭐 몇 장에 걸쳐서 이름만 계속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 보면서 아우 아멘 이러는 거는 좀, 예,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름을 또 넘어가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름값 하는 인생 되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과 관련돼서 제가 성경의 마지막 기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경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들에 대한 지칭입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백의 옷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 백성인데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서 예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구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 사람 이름입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누구를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인데요.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냐.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것의 결론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빌립보 교회가 좀 돌봐주십시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책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인데요. 느헤미야에게나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도 혼자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혼자 감당했던 게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16장에 가면 건너뛰게 만드는 한 장이 나와요. 거기에도 27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게 안부를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이름들을 계속 이렇게 쓰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도 그 내용들을 압축하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홀로 사역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리더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행해 나가고 있었다. 동역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름들을 건너뛰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만 2년 가까이 저희가 2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마치 기록되어 있는 그 한 분 한 분처럼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가족으로 오실 때 제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름빛교회와 저를 만난 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아름빛교회와 제가, 목회자인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난 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동역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함께 지금처럼 기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노력과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아름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아름빛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꿈을 따라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결단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0장 읽진 않았는데 28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들이 약속하고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및 여기 뒤에는 좀 흥미로운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조금 긴 설명인데요. 이게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로 서약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좀 원리적으로 크게 합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네, 첫 번째로 이들이 했던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원리적인 결단이에요. 구체적인 결단이 아니라 원칙적인, 큰 원칙을 정하는 어떤 결단인데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지켜 행하겠다. 쉽게 말하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뜻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결단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끝에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키다. 자,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 가까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말씀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우리 신앙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또 경험하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이게 이 지키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걷게 되죠. 그래서 아, 말씀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그릇행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됐구나.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의 눈물을 흠뻑 쏟은 후에 다시 한번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로 하는데 그 첫 번째 큰 결단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들의 삶이 방종과 무질서의 삶이었습니다. 제멋대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질서를 경험하고 올바른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면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재차 3차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도 똑같은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평탄하게,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푯말을 삼아 바운더리를 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좀 큰 결단이었다면 세부적인 결단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짧게 짧게 살펴볼게요. 회개를 넘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자, 첫 번째 결단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방인과 시작!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울타리를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좀 더 세부적인 결단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놔요. 자, 29절 하반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우리의, 여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 고백을,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들이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이게 단순히 뭐 혈통적인 순수함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순수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무너졌죠.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뛰어넘어 버려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인들이 홀로 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특심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왕궁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그 근본 토대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살았던 왕인데 그 왕에게 아주 악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비였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죠. 못된 여자입니다. 못된 여자인데 그 여인도 시돈 땅의 백성이었어요. 시돈 땅이 아마 시돈 왕의 공주였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센 여자였어요. 센 여자인데 어떻게 세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특심이었어요. 제사장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앞장서는 제사장들을 양성했어요. 심지어 이 왕비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맞짱은 아니고 여튼 결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게 갈멜산 전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영적인 순수함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조심하라고 금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늘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뜻을 따라 우리가 이방 여인, 이방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통혼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이 고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고상했는지 하여튼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냥 혈통적으로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이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들이 그걸 다짐했던 거예요. 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그걸 한 번쯤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청년들을 오래 섬겼는데요. 가끔 믿음 좋은 자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짝을 못 찾고 어떤 형제의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고 그냥 소개를 받았을 때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소개를 받고 몇 번 만나서 마음이 썸을 넘어 이제 교제하게 되었을 때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아직 안 다니는 형제를 소개받고 사귀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사귀게 됐다는데 여러분이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뭐 제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 형제와 형제를 둘러싼 상황을 굳이 자매는 믿음 생활을 하고 형제는 믿음 생활을 안 한다라고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형제와 형제를 둘러싼 상황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냐, 그 집안에. 예를 들면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강력한 우군이 있는 거죠. 같이 힘써 싸울 수 있는 시어머니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신 거죠. 이런 경우 뭔가 어떤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어서 교회가 좀 아직은 좀 마뜩치 않아서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완전히 중립적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안 좋게도 생각 안 하고 좋게도 생각 안 하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형제 또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도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형제와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실제로 요 두 커플 요런 상태에 있는 부부를 제가 네 쌍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쌍은 형제가 세례도 받았어요. 신앙생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온 가족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거나 다른 종교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경우 그 형제를 소개받았다고 할 때 이제 목사로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매가 그런 정도의 영적 상태가 거의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섣불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의 우리 자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거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도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못해요. 그냥 그 정말 어렵고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안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곳에 소위 시집을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제가 죄인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송구한 게 있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 중에 예배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라고요? 연회당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배당을 연회당으로 만든 주범 중 하나예요, 제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내와 교제를 시작을 해서 그게 10년 넘게 이어지다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뭘 변호하고 싶으냐 하면 잠깐 이게 약간 삐뚤어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결혼이라는 게 결국 세계관의 만남이거든요. 삶의 전제와 전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름빛교회 안에서 많은 커플들이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아멘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 진짜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커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유익을 얻고 있는데 그 신앙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빛교회 지금 자녀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커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커플을 못 만나서 다들 이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커플들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튼 약간 삼초포로 빠졌지만 여튼 이렇게 결혼과 관련돼서 정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31절 말씀을 읽을게요.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상거래를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거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일곱째 해, 이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아가지고 또 희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앞쪽에 나오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이들이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서명을 해요. 그 말인 즉슨 그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상거래도 마음대로 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제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겠습니다. 이들이 다짐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안식일 이제 제가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네. 말이 나오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저 사람 맨날 저래 그러실 수 있는데 안식일의 원 의미는 쉰다가 아니에요. 그 뜻을 말씀드려요. 안식일의 원 뜻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원 뜻은 쉰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원 뜻은 멈추다 혹은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여야 합니다. 애쓰고 모으고 축적하고 쌓아가는 그 모든 수고를 안식일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걸 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 모든 수고를 멈추고 애씀을 멈추고 너희가 무언가를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구별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 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순히 쉬라가 아니라 그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 하던 일을 중단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멈추라, 중단하라 강조하세요. 그리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 파란 글씨로 강조해드렸는데요. 저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 2부 때도 조금 심한 표현을 썼는데 세상과 나의 주어진 일상에 코박고 살아가다가 한동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걸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걸 중단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게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명기에 가면 조금 더 확대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하고 하나가 더 추가돼요. 신명기 말씀 띄워주실까요? 십계명을 두 번 설교하거든요, 모세가. 네,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15절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너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 가면 내용이 확대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 백성을, 내 삶을 구원해 주셨는지. 죄악 가운데서, 애굽은 죄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하자면 우리를 어떠어떠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담아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원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날에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중단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다시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에 대해서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책을 쓰셨더라고요.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그중에 한 대목을 제가 좀 길지만 인용해 왔습니다.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안식은 잠시 멈춤이며 돌아봄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춤을 통해 안식하시고 창조하신 작품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주일의 안식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누림입니다. 누림이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나눔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예배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할 때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공급받지 않은 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결국 고갈되고 맙니다. 그 다음 줄 보십시오. 우리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으로는 산소와 음식을 공급받아야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은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안식은 여백입니다. 여백이 여유를 주고 여백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게 합니다. 여백이 영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안식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는 나무꾼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쉬면서 이따금 도끼날을 갑니다. 안식은 자신을 쇄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아름빛교회의 매주일 예배가 이런 안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염려와 걱정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경영해 오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결단 마지막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자, 10장의 마지막 대목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이건 어떤 돈의 액수를 얘기합니다.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그동안 그게 좀 흐트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전이 하는 역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들이 다짐한다는 거예요. 자, 38절에 넘어가서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똑같이 성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채운다는 겁니다. 39절은 같이 읽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동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있어서 그 성전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르게 역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새롭게 구축하겠다. 거기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결단하면서. 근데 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negl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발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neglec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잘 표현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버려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동안 소홀히 여겼다. 더 이상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등한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neglect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들의 예배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이들의 예배 생활이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소홀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잘 돌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하고 함께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건강히 올바르게 예배를 통해서 맺어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모든 그 리더십들이 함께 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우하면서 온전하게 예배할 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경배하고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행복을 추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회개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건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늘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여호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또 하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기쁘게 예배하며 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해의 삶을 의탁하면서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삼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남자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은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평안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요수와 같이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읽으면서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 놀라운 회복과 소성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간 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만일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홍역 가운데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 깊이 영혼 깊숙이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원, 은혜의 자원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흩뿌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 드러내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리핀 땅을 향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귀한 청년들 가운데, 소중한 자녀들 가운데,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